이번에 예상하지 않게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서 심도 있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예배가 몸에 배서 그냥 주일에 가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이제 저도 이것저것 이제 책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맥아더 목사님의 그 글을 이게 읽고 이제 하면서 정말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 일정에 간간이 포함되는 활동,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반응이 예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또 올라간 그 영상에서 예배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 이 시간에 와서 여러 가지 순서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한다. 교회에 오면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있고 뭐 특별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거 이거를 다 하고 특별히 뭐 십일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맥아더 목사님이 참 훌륭해요. 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 예배가 진행되는 절차를 따르고 시간을 보내고 예배당 떠나는 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 그 예배 순서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의 행위,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 찬송, 영광 이런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시간만 보내고 예배를 드렸다고 아니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설명까지 곁들여서 어제 여러분에게 문자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영과 진리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지난 두 시간 요한복음 4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약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식 유대교의 낡은 예배 이 모든 걸 청산하셔서 철폐하시고 새로운 예배, 그 새로운 예배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를 확립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현시대 오순절 은사운동, 락음악, 열린 예배 뭐 등등 뒤로 쓰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냥 본인들 도취해서 그냥 뒤로 쓰러지고 하는 거지,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주일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로 가서 공예배를 드리느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간다. 이렇게 이제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왜 지역교회에 가는가? 오늘도 여기 서창동 여기 캠퍼스에 우리가 이제 모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템플. 우린 보통 이거 신전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템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템플은 이렇게 위대한 그런 그 왕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위대한 존재가 거하는 처소를 템플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템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장소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구약의 이런 것들은 다 예표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성취가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세 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거기 가서 만나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유대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철폐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다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데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그런 그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개개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 이야기는 구원받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주일에 꼭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산에서도 뭐 운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영역이 무한하다. 자, 두 번째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가리켜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처소, 이것도 템플입니다. 템플, 성전이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뭐 벽돌을 쌓든지 나무를 뭐 이렇게 해서 쌓든지 하여튼 조각조각 하니까 모아야 성전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전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뭐 여기 꼭 서창동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처소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면은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예배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 와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이럴 때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은 개인이 저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렇게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감동, 그런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교회, church라고 한 이런 말은 단수로 77회가 사용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까지 단수로 이제 나오고, 교회들 복수로 된 거는 37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해서 신약성경의 교회가 총 114회가 나옵니다. 114회가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성경신자가 되면 그냥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114번이 나오니까 그 교회가 나오는 구절들을 여러분이 가서 앱으로 찾든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찾든지 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가 기도했다 그럽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건물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기도했다 그러고 사도행전 15장 4절 가서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영접해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15장 22절 가서 보면 교회가 기뻐한다 그럽니다. 기뻐한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여러분 건물을 어떻게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아신다. 여러분 이 건물을 뭐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그 용례를 여러분이 가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 교회는 이 벽돌이 아니구나,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집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 그럴 때 이 건물과 함께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또 함께 모았다 그럽니다. 교회를 함께 모았다. 이것도 건물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또 교회에 함께 모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사실은 이런 그 벽돌로 된 교회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가서 보면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구나. 또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6절 교회가 처음 형성이 된 그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용례를 가서 보면 원칙적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고 이 개인적으로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서 여러분이 제 말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그냥 앱이나 뭘 찾아가서 한번 교회를 쭉 찾아보시면 그럼 여러분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옳구나 하는 걸 이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없는 집합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의 만찬 또 침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약시대의 유기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 지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이 있고 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멤버 지체예요. 이게 다 떨어지면은 제가 아닌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과 제가 다 여기 속해 있는 그 하나의 이런 지체 멤버거든요. 이게 몸이 되려고 하면 붙어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따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생명도 없고 그 다음에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기능을, 뇌가 이렇게 뭘 내리면은 손이 뭘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30년을 살든 뭐 5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으면 나타나야 될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구원받았으면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나타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교회다. 그 안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여기 같으면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 처소가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그 예배 처소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돼서,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히 구별됐다.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하니까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도 건물은 우리 사랑침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 성경적 의미의 사랑침례교회는 여기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여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원칙적인 그런 그 정의에 따라 사랑침례교회 이 성도 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속하냐? 어떻게 속하느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쪽지 이제 하나 쓰고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하고 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디다 적어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의 멤버가 이제 되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원칙적으로 여기 이 건물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멤버십 카드에다 뭘 써서 내서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고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그런 일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그 성령님의 침례 이거를 받아야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 침례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도 그냥 여기 나와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은 이 교회 성도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 성령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니까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그 다음에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은 왜 생기는 거냐? 지역교회가 있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고 한 그런 단어가 114회가 나오는데 그 114회의 한 95%는 다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말틴 루터가 1517년경에 이제 살았잖아요. 루터가 구원받은 사람. 요한 웨슬러가 같은 한 200년쯤 지나서 그래서 또 해서 감리교회를 창설하시고 한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다 어디에 속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지역교회 함께는 못 하잖아요. 이 지역교회 함께 하진 못합니다. 유럽에 살던 사람,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뭐 하여튼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또 지금 동시대를 산다 해도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는 보이지 않죠. 루터를 보신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디에 속했냐? 교회에 속했어요. 그러한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의 교회다. 이런 교회가 114회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한 5% 정도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 그룹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뭐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속하긴 하지만 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루터도 포함하고 웨슬리도 포함하고 바울도 포함하고 베드로도 포함하고 이런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95% 정도는 교회가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46절 47절 또 날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대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서요. 이건 날마다 모였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용해서 매일 저녁 8시에 모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때가 있고 주어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여기 1장, 2장, 3장 여기 지금 전체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겨우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는 내용이 10년쯤 지나서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동생활하고 자기 모든 걸 가져다 교회에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지. 이 구절을 이용해갖고 모든 걸 갖다 다 바치라 그러고 매일 교회에 모이라 그러고 교회에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딱 요 시대 요 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교회가 되면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 이거는 어딜 보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불린 거의 모든 교회는 진짜 실제 공동체였어요.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27권이 있어요. 그 신약성경에 적어도 13권을 사도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서 다 보세요.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바울의 서신,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바울의 서신, 거기 가서 보면 다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렇죠? 교회, 교회, 교회에서 나오면 다 거의 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는 우리가 모일 때 보는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들은 구체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있어요. 실제 구성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또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던 그런 교회지 영적인 교회 둥둥 떠다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보통 얘기한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뭐 자동차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절대 아니다. 이 땅에 실존하는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는 95% 이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런 지역교회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바울이 적어놓은 그런 그 서신서를 이렇게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취해서 교회를 세우고 감독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각 도시에서 그들 위하여 장로들 임명하고 장로들을 여러분 여기 지역교회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리더들이 필요하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서신들은 모두 지역교회에 보낸 거 아니면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 교회의 치리를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디도에게 보내고 디모데에게 보내고 이렇게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조직이 된 그런 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영으로 예배드린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해서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그냥 개인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약성경의 거의 반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지역교회에 대한 거다. 지역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된다. 이건 목사니까 아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약성경의 거의 반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그 땅에 존재했던 실제 지역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교회들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 또 목회서신이 존재하잖아요.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그럼 뭐예요? 목회자들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자, 목회자들에게 주는 서신을 사도 바울이 세 권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 그래서 디모데하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지역 교회들의 목회적인 책임을 맡은 이러한 그 목사로 임명이 돼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지역 교회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준 게 그게 목회서신이에요. 이것은 지역 교회의 목회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목회자가 없이 여러분 지역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그 목회자를 감동이라 부르든 목사라 부르든 아니면 장로라 부르든 뭐 뭐라 부르든 그건 호칭은 그 지역교회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 지역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신약성경 안에 목회서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목회자가 섬겨야 할 대상인 지역교회가 존재하니까 목회서신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고, 디도는 크레타 섬의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집사든 이런 사람들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들에게 무엇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가, 삶의 모범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서신은 추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실제 지역교회, 현존하던 그와 같은 그 지역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서신들이 기록이 된 거니까 지역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는 구원받으면 지역교회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을 또 가서 보면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디모데 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감독, 목사,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감독이라 불러도 좋고 뭐 장로로 불러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전체에 회중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도자, 지도자의 그 직분을 맡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신 선물이 목사 겸 교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하여튼 뭔가 간사가 됐든 뭐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조직된 공동체고 질서를 따라 세워진 예배 공동체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느냐. 건전한 교리와 경건의 삶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나이 든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다 써준 겁니다.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목회서신에 써준 거예요. 써준 이유는 뭐야? 그걸 그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만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양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를 경계하라고 강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영적인 경계를 주는 그런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있다. 목회서신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훈련, 봉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이게 할 때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가르쳤던 것들, the same, 바로 그것들. 개역성경엔 그 the same을 빼버렸어요. the same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the same, 동일한 것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죠, 가르쳤던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 그 동일한 것들, the same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후대를 그렇게 양육을 하고, 또 그 다음 후대가 오면 후대를 양육하고 한 그런 일,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에 멤버가 돼서,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런 일은 유튜브 영상이나 개인 기도 생활로는 불가능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 예배드리고, 야구장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놀러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왜 그래요? 본인의 책무, 본인의 의무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어디서든 아무데나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꼭 주일에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 만 개를 보고 개인 기도 시간 천 시간을 해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의 모이는 일을 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그럼 뭐 어떻게 예배드리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모여서 여기서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선포가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치 이 향처럼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예배예요.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일은 공예배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아주 엄청난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게. 자, 교회의 기능은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1절에 그분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머리가 올라가니까 땅에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은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은 AD 7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하는 건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언자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약성경이 완성이 된 AD 95년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전도자하고 목사 겸 교사만 있는데, 자,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지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셨냐? 이것은 성도들 완전하게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고 곧바로 완전하게 100%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예.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재구실 합니까? 안 되잖아요. 적어도 20년 이상은 성장을 해야 사람답게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구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 겸 교사, 복음 전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에게. 또 섬기는 일. 자, 아, 교회를 일단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들판에서 놀고 예배드린다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그렇죠? 예, 교회가 점점 불어나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점 불어나고, 예, 점점 더, 예, 풍성하게 된 그 일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위해서 지역교회에 필요한 목사 겸 교사,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를 줬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로써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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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면은 이게 서로 다루간 것들이 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쭉 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 또 믿음 이 면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완전한 사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에 계속 다니고 훈련을 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건 키가 이만큼, 예수님의 키가 이만하면 예수님의 키만큼 다다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되려면 교회 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신천지니 다 이단들이 있고 한데 다 뭘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하는 게 다 뭐예요? 교리거든요. 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교리적으로 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가 되지 않냐고 든든히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그러면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교회에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섬기고 배우고, 그렇죠? 서로를 다듬고 깎아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지역교회는 신자,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역교회는 맨날 구원받으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전체를 강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성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가 지역교회다. 그리고 또 가끔씩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오고 다닌 채 애들 가운데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모일 때마다 365일 구원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건 잘못된 교회. 자, 그래서 지역교회 주요 임무는 이미 믿은 성도들을 먹이는 거고, 부차적인 임무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 중심의 양육과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양육.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도들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속 철학, 그 다음에 이단적인 사상 이런 데 맞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일을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강의 설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체를 다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적어도 선물을 줬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말로는 은사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 저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방면에서 섬길 수 있겠구나.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들이 그런 걸 발굴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성숙을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목회자 또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목사와 성도, 저는 요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에 거의 못 만나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누구를 만나냐? 성도들이 성도들을 만나니까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해야 될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 금방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그 일, 그건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미 하나가 됐지만 마귀가 와서 자꾸 이런저런 걸 가지고 하나 된 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런 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 그게 개인이 어떻게 개인을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일은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로 모여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앙 성장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그 일, 그 일을 성도들끼리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짐을 지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끼리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돌봄도 있고 나눔도 있고 뭐 경제적 정서적 지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딸이 오하이오 이제 이번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큰 정말 슬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이를 키우는 이런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4살짜리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차를 뒤로 백을 하다가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쳐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쇼크입니까. 이게 할머니한테도 쇼크고 그 가정에도 쇼크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공지를 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가운데 지난 며칠 전에까지 7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이 돼가는 그런 돈을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이렇게 직장을 지금 당장 못 나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트라우마입니까? 어떻게 금방 직장을 나가요? 그래서 또 돈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제가 기사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다. 이런 일을 하는 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정말 핵심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꼭 그리심산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가 돼서 장소의 문제가 없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무 데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왜 공예배가 필요하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먹고 자라며 교리를 배워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 또 우리 말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세대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 헌금,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죠.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얻은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6일 동안 살고 그렇죠 또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고 밖에서의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여기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가 아름답고 질서 있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선순환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공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삶의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라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이 두 종류의 예배, 공예배, 삶의 예배 이 두 예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